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6장 10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다투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헛된 영광은 사람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 사람에게서 그 출처가 나온 영광, 사람이 인정해준 영광이 바로 헛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는 위치가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달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죠. 그러나 변치 않는 어느 관점에서 봐도 참된 영광인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이 비록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서 충분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기의 정체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광을 아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가져다 준 자유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유란 그저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려면 자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데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에도 자유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하지 않고 그 죄가 우리를 강압하고 강제하는 정죄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란 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이죠.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 애굽에서는 애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비로소 자유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형성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 장,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13절로 넘어가서 또 자유에 대한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다. 육체의 기회, 육체를 따라 사는 길이 열려 있고 그것은 너희들이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이고 애굽의 방식이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열려주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 율법을 따르는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완성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너희에게 열려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죠. 육체를 따르는 길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길이 대조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로 가면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과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의 대조적인 삶의 방식이 소개가 되고 있죠. 육체를 따르는 것은 어떤 삶이냐?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길, 성령을 따르는 삶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령으로 따르는 삶의 열매는 또 22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의 방식이 바로 육체를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존재를 이용하는 것이죠. 신을 이용합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주술을 써서 어떤 주술의 힘으로 자기의 힘을 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의 목적과 어떤 권력을 얻으려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도구로 삼는, 그래서 서로 계속 싸우고 또 무리 짓고 편 가르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을 때는 자기가 부족한 것을 잊기 위하여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육체를 따르는 길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모습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삶의 열매는 굉장히 인격적인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길과 육체를 따르는 길을 제시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24절에서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다. 완료형이고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난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예수의 필요성을 인정했을 때,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과거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결별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입니까? 육체를 따르는 삶의 방식이죠. 권력을 다투고 욕심에 이끌려서 살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그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해서, 헛된 영광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고 싸우는 그런 삶의 방식인 거죠.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던 옛 삶의 방식과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열려 있다. 하나님이 이 자유를 너희에게 주고 그 자유로 이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받은 그 소중한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라. 그 소중한 기회들, 순간들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삶일까요? 그것은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한 삶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증명한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납득시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그의 생명을 걸고 증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이미 넉넉하거든요. 육체를 따르지 않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충족된 넉넉함을 가지고 사는 삶. 잘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시니까 조금 더 분명한 예를 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가 명한 것을 다 지켜 행하지만 아버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걸 모르고 아버지가 나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를 계속 골몰이 여깁니다.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질투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비록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안기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지만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됩니다. 거기서 오는 만족과 기쁨을 이제 안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첫째 아들과 집을 나갔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더 성령이 이끄는 삶의 방식대로 살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에 돌아옵니까?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아들 노릇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이제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제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그냥 종으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아이를 씻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 잔치하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죠. 자, 둘째가 돌아와서 형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형을 대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둘째가 돌아왔을 때 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을 늘 지키면서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창기와 함께 탕진한 저 아들 왜 받아주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원망, 분노, 시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뿐이죠. 형에게 맺힌 열매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열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넉넉함, 관용. 형이 자기에게 좋게 대하지 않을 때에도, 형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그럴 수 있다, 그럴만하다, 내가 이미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형에게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 이런 마음으로 형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바로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 교회 안에도 노엽게 하는 일, 투기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부끄럽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도 늘 시험받는 일들이 아울러 일어납니다. 그런 것으로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이 깊이 받았다라는 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그 정체성으로 돌아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러니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6장 1절로 넘어가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가 신령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러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도 돌아보아라.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라내는 방식으로 이 일을 다루지 말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잡는 일, 바로잡아서 올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식 키워보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제가 왜 그런 마음을 잘 아냐면, 아직 저희 딸은 속을 안 썩이는데 제가 부모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많이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부모는 잘 포기를 하지 않지만 학교 현장에 가면 선생님이 학생을 포기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요? 바로잡는 일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하나를 바로잡는 일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할까요? 굉장히 많은 정성을 쏟고 속을 썩고 고민을 해야 아이를 하나 바로잡는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안 보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잘라내지 말고, 축출해버리지 말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다루지 말고 그 사람을 바로잡으라. 그리고 너도 조심해라. 계속해서 이 말씀은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희생하는,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하여 짐을 대신 져주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을 받은 자답게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라 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치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은 말씀으로 이어지죠. 4절과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고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했는데 또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부축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나여야, 내가 내 자리에 있어야 누군가를 부축해 줄 수도 있고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건져낼 수도 있는 것이죠. 각각 자기의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인정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짐을 져라. 거기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잘 꾸려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서는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 방식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바깥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는 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 더더욱 우리가 착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이런 성령을 따르는 삶은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시험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나 스스로는 조심하고 시험에 빠진 사람을 붙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이기 때문에, 500데나리온, 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은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도 하는 데까지는 나에게 걸리적거리는 사람,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한번 받아주자. 그리고 바로잡아주기 위해 애쓰자. 그에게 정성을 기울이자. 그리고 나를 돌아보자. 이렇게 우리의 교회 생활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낭비하고 버려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의 수고들이 결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온 몸을 바쳐 이루신 그 수고의 결실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완성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각자 각자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세상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들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믿음의 올바른 적용, 신앙생활의 올바른 적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인지를 고민하고 그 길로 인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오늘 말씀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충분히 넉넉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인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이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감사하며 서로 나누며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